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1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것도 함께 공부를 했죠. 이제 13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귀의 세력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략하는지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존 보년의 철로역정 같은 책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책들이에요. 그렇게 이 13장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수가 아주 친절하게 요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못 알고 계시는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 곳입니다. 제 주위에도 세대주의자들이나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666의 실체를 곡해해서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구약과 신약 속에서 잘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시고 알고 계시는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12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이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인 일전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바다 모래 위에 등장하죠.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이 모습은 계시록 20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용이 천년이 다 찬 후에 잠시 풀려나는 모습과 맥이 같은 부분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은 마지막에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마귀의 세력들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17절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다가 나중에 최후의 일전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영적 전투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힘들게 변할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지상 낙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나 윤리가 얼마나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요새는 새파란 놈들이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한테 담뱃불 빌리는 건 예사예요. 장유유서는 다 사라진 지 오래됐죠. 이제 게이들이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노인들은 점점 소외되죠. 심지어 애인과 와이프를 다른 사람의 아내와 바꿔서 잠을 자는 그러한 모임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광고를 버젓이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점점 지상 낙원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단번에 불로 쓸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유럽에서는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이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DJ를 보면서 맥주를 파는 그런 광고가 유럽 전역에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나와서 무슨 신라면 선전하고, 무슨 공자가 나와서 뭐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거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유를 입고 나와서 나이트클럽에서 DJ를 보면서 맥주를 파는 그런 광고들을 세상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광고에 열광을 하냔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죠. 요한은 13장으로 넘어가서 그 용,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인 두 짐승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짐승이 누구일까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짐승이 네로일까? 히틀러일까? 김일성일까? 그런 거에는 여러분 관심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한 인물을 거기에 대입해서 요한계시록을 소설책으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거나 임으로 풀게 되면은 진리는 항상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은 요한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열 뿔이 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과 똑같죠. 단지 다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죠?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한 네 짐승의 복합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의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지 알게 되겠죠. 다니엘서가 스스로 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게 정말 히틀러인지 네로인지 김일성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7절로 가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나오죠? 뭐예요? 네 왕이다 그러죠.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 7장의 내용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지금 인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장차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다 그러죠. 17절에 보면 네 왕이라고 그러고 23절에 보면 네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짐승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세계 최강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한 짐승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합쳐놓은 것처럼 한 몸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들의 기원이 어느 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습은 다르고 또 나타난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들은 사탄이라는 같은 주인의 사주를 받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전부 합해서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시대의 한 인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짐승 안에는 네로나 히틀러나 공산주의, 교황주의, 심지어 물질주의 같은 여러 인물들과 사상, 철학, 이념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이 어떤 한 인물이나 한 나라나 한 사상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안에서 그 전에 한번 언급된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노시요, 다리는 철인 그런 신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붕 떠 있는 돌이 아니라 어디에서 삽으로 이렇게 떠진 돌이란 말이에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는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고 은가슴은 바사 그리고 노트배와 허벅지는 헬라 그리고 노타리는 로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꿈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대적들이 다 부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주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지금은 내가 내 자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네 손에 붙여놓았지만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넌 죽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네 나라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의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금머리, 은가슴, 노대, 철다리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곳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사, 헬라, 로마 같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다가 결국에는 멸망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네 나라는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사탄의 대리자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열 뿔과 일곱 머리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면 그 짐승의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3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어디서 봤죠? 이 비슷한 구절을 계시록 5장에서 봤죠.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3절은 마귀, 짐승에 관한 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거짓의 아비예요. 위장의 아비, 마귀는. 요한은 그러한 마귀의 패러디를 크리스톨로지컬 패러디, 기독론적 풍자 기법을 이용해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그것을 패러디한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금방 자신들을 지독히 또 핍박하던 네로 황제를 떠올렸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죽은 네로가 실제로는 죽지 않고 파르티아, 동방의 그 기마 민족인 파르티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그 파르티아 사람들을 끌고 로마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까지도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요한은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심상을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그 로마의 네로도 바로 사단에게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했던 자 맞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인간들, 도미티안. 그렇지만 그 짐승은 네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히틀러나 무솔리니, 모택동, 김일성, 공산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 과학문명주의, 뉴에이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한 인간들, 사상들, 철학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유형적인 조직이나 세력,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들, 정신과 철학, 이념과 유행과 시대정신 이런 것들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그 대리자들, 혹은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뭔지 아셨죠? 이렇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그 특징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신상을 부수는 게 뭐죠? 뜨인 돌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환상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뺐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살게 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살게 되죠. 그게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며 살고 있어요.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쫓겨난 마귀의 세력의 특징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천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과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사는 자들이 된 거죠. 바벨탑. 그러나 그 바벨탑은 모리아산에서 뜨인 돌.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으니 그러잖아요. 바로 그 돌이란 말이에요. 이 뜨인 돌이. 뜨인 돌, 바로 모리아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바벨탑은.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12장과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쪽은 행위, 이쪽은 은혜.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뜨인 돌이 이 바벨탑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이게 신상이고 이 신상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부 무엇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야, 힘을 키워. 세상적인 힘이 최고야. 나 봐. 강하니까 너를 이렇게 밟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억울하면 힘을 키워.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우리 함께 바벨탑을 쌓자.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핍박하고 미혹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공산주의, 물질주의, 과학문명주의, 뉴에이지, 자연주의, 히틀러, 김일성, 네로, 스탈린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보다 더욱더 강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등장할 거고 그들은 우리를 짓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 세력과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싸운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전하는 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신상을 부수는 시온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그 짐승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그 신상을 박살내버린 무시무시한 뜨인 돌이 어떠한 돌인지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 무시무시한 뜨인 돌은 철갑을 두른 마징가제트여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 신상을 부술 수 있는 분은 연한 순 같은 분, 고운 모양도 없는 분, 풍채도 없는 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 멸시를 받는 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 간고를 많이 겪는 분, 질고를 겪으신 분, 멸시를 당하신 분, 고난을 당하신 분, 슬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뜨인 돌이 이렇게 약하디 약하고 순하디 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뜨인 돌이 마귀의 세력, 그 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가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진 삶인데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위가 높다고 뻐길 수가 있어요. 많이 한다고 교만을 떨 수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누굴 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애써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참 불쌍하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의시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방탕하게 쾌락을 즐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냥 힘들어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목사가 큰 교회 부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벌을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마 그랬는데 이 목사가 그냥 치는 족족 홀인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주려니까 왜 쟤는 공을 치는 족족 저렇게 홀인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뭘 소유하거나 우리가 뭘 이루어내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인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왜 큰 집을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이 자랑을 할 수 없다면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어도 힘들어요. 겸손해야 되니까.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그 겸손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겸손하고 약하게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겸손하고 약한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마치 겉으로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두들겨 패고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가, 이 온 우주가 지금 그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져요. 우리가 11장 공부할 때도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두 중에는 길에서 죽어요.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 짐승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짓밟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절. 그 이전에 벌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24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걔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게 그 손에 붙임바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탄은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러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만 사단은 우리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이고 우리는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욥의 열두 자녀를 누가 죽여요? 사탄이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난 하늘나라 간다 감사하다라고 가니까 사탄이 그걸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의 병이 나아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은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순교 정신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순교하는 거예요.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감기도 나야 되고 치질도 나야 되고 그러면 순교는 뭐예요? 순교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하셔야죠. 머리는 나중에 호두 까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러한 절망과 실패의 나락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빨리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단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들어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과 탐욕으로 여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단이 이긴다라고 계속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가 이긴다.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260일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모순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주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 약한 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그러한 힘으로 공격해 올 때 진짜 거기에다가 자기 힘으로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이기는 삶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이 진짜 이게 승리구나라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그렇게 안 산 사람은요. 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책이요. 신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잘 공부하시면 자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입니까? 5절 보시면 우리가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다 그래요. 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게 해나왔단 말이에요. 42달. 그럼 그 기간은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사탄을 그때까지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탄이 욥을 고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 하세요. 욥은 영문도 모르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욥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복은 하늘의 복, 참복,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욥은 그런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됐던 거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그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욥기에서 사라진 존재가 하나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사탄, 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정금같이 나올 때는 누가 없어져요? 사탄이 없어져요. 얘는 이 결과만 나오면 그냥 무적행으로 던져져야 되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까지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거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그 반대쪽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고집스럽게 여러분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불타버릴 땅에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 같은 여러분의 보물을 바리바리 쌓아두라고 미혹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지도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좋죠. 편안하죠. 그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으로 여러분을 누르면서 강한 것은 이렇게 좋은 거야. 너희도 억울하면 이를 악물고 그 힘을 추구해봐. 이렇게 핍박 겸 미혹을 우리에게 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그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마귀를 쫓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로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마치 알을 낳으러 상류로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연어떼들처럼 그렇게 그 물살을 가르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어 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오레곤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얘네들이 그 물결에 빵빵 떨어져요, 뒤로. 근데 다시 올라가요. 정말 요만큼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말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십니까? 1848년에 세크라멘토에 사는 목수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바닷간을 수리하다가 그 옆에 흐르는 냇물에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떠보니까 사금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 샀다고요. 그래서 인부들과 함께 금을 캤는데 그게 인부들의 입을 통해서 새에 나갔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때는. 말 타고 다닐 때잖아요. 이 미국 땅에 딱 세 달 만에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힘을 추구하고 이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시겠죠? 이 온 미국에 있는 노다지를 쫓는 불황자들이 전부 캘리포니아로 모인 거예요. 1848년에 이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15,000명이었어요. 그냥 한 마을이죠. 딱 2년 만에 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849년부터 사람들이 물밀듯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노다지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을 49er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이름이 49ers예요. 그건 욕인데 그걸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99% 이상이 노다지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황된 꿈만 꾸다가 다 죽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전부 그런 불황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춘, 마약, 도박, 살인 이런 것들이 전 미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었어요. 서부 영화 보세요. 전부 싸우고 술 먹고 부시고 동부 영화라는 거 보셨어요? 서부 영화예요. 그래서 다 금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땅에 보물 찾아온 사람들.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가게 될 것인지 충분히 알죠. 오 수제너란 노래 있잖아요.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벤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오 수제너야 노래 부르죠. 이게 49ers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그때 여기로 오면서 그 멀고 먼 엘라베마에서 세수대 하나 들고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세수대가 하나가 있어야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세수대는 하나 들고 그리고 서부로 온 거예요. 그 중에 99% 이상은 전부 알거지되고 폐인돼서 다 그냥 허망하게 죽었어요. 2년 만에 캘리포니아가 주가 됐다니까요. 작은 마을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땅의 보물을 추구하며 이 땅의 보물을 사모하며 그렇게 자기의 시간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다스의 이야기 아십니까? 황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던 마이다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이다스가 처음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딸까지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땐 늦었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가갖고 나 이거 없애주세요.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세요. 그때는 이미 딸까지 다 금으로 변한 뒤였어요. 여러분 황금을 쫓아서 세상의 힘을 쫓아서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밥을 편히 먹습니까? 조바심 나서 못 먹어요.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야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앞에서는 소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무시무시한 재앙인 거예요. 마이다스가 결국에는 왕궁으로도 안 돌아가고 초야에 묻혀서 살다가 죽어요. 그게 행복인 것을 안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왔다가 전부 나가요. 제가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선용을 하라는 거죠. 선용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세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진짜 새들이 가만히 입만 짹짹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줘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짹짹거리면서 먹이 찾아다녀요. 그걸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동안에 우리를 절대 죽게 안 놔둔다. 이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지.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거 아니에요. 죽어라고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가끔 몰래 여러분들 일하는데 이렇게 가서 봐요. 놀라시네요. 진짜야? 진짜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감동받아요. 그럴 때마다. 밤에 집에 갈 때 우리 집사람들 일하는 미용실도 지나가고 또 일하시는 가게도 지나가고 참 기쁘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참 잘 살아내고 있다. 지금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하나 잘난 게 없는데 근데도 그 자리에서 참 열심히 잘 살아내고 계시다. 그거 이기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걸 보물 삼아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싸우려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 땅에다 보물 쌓지 말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하늘에다 쌓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건 사기죠. 하늘에 보물 쌓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 뭡니까?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석, 벽옥, 수정, 황금,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계신 이 하늘의 보석들이 이 땅에서 그 보석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보석을 자꾸 닦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보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시란 말이에요.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보석이신 여러분, 그걸 닦으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보석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난 힘들어도 이 길 갈 거야. 이 보석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난 이 삶 살 거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힘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걸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따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돼요? 파지티브 띵킹.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왜 경험으로 알면서도 끝까지 그거에 속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모든 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존재는 뭐예요? 마징가 제트. 여러분은 인격과 성품과 이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요. 왜 그런 깡통 로봇이 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가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엉뚱하게 원하는 것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벗, 내 벗에게 내가 무엇을 감추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친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친구로 나를 대접해 주세요. 나를. 왜 이게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것보다 이 땅의 그 노다지들이, 이 땅의 보물들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 하나님의 백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지난번에 일간지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설렁탕 집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목사님 부부는 물을 아끼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는데 물 많이 든다고 배추를 딱 한 번만 헹구게 시켰대요. 그리고 설거지 물을 하루에 딱 한 번만 갈게 만들었다죠.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버리면 걔는 파이어래요. 그날 다 모아서 닦아서 다시 다른 사람 상에 내놔야 된대요.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이제 설렁탕을 먹기가 싫어요. 어떤 집인지 알아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가는 집마다 이 집 주인이 목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히스패닉 종업원들의 월급을 얼마나 짜게 주는지 거기서 몇 달 버티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멕시칸들이 한국 민족은 굉장히 지저분한 민족으로 안다는 거죠. 거기 있는 종업원이 나와서 그걸 일간지에 기고를 한 거예요. 그 물값 몇 푼 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모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땅의 보물을 쫓아서 진짜 정작 보석이어야 하는 자기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업원들 앞에서 언제든지 거래처를 속일 수 있고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교회 30년 다녔어. 틈만 나면 기도하고 물 한 잔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시면서 근데 언제든지 세금 뛰어먹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종업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믿는 예수 나도 꼭 믿어야지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 보석의 삶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삶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 종업원들이 내가 내 자식 새끼들 예수 믿게 만들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섞여서 가지 마세요. 정말 보물답게 사십시오. 많이 가지셨으면 오히려 겸손해야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셔야죠. 많이 배우셨습니까? 더 낮아지셔야죠.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굵고 오래된 가지는 늘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이죠. 항상 새롭고 경망스러운 아이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지라고요. 우리 오래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나무는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곧 꺾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라면서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왜 욕이 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아들들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 꼭 할아버지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끊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왜 욕이 됐어요? 저마다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잘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게 욕이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아야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때 자기는 가짜였다고 그래요. 대서양을 넘어갔는데 폭풍이 불어서 배가 곧 난파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실에 앉아가지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나가서 봤더니 모라비아 교도들, 청년들 몇 명이 기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때 요한 웨슬리가 난 가짜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를 찬양하며 이제 곧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가. 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죠. 이 청년들은 그냥 자기들의 평소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고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청년들이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때문에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 보석들이 내가 내 새끼 예수 믿게 하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말을 해버리게 만들지는 않나 말이죠. 우리 엉뚱한 거 쫓아다니느라고 그 하늘의 보물들을 놓치지 말자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보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뱀이 토해내는 그 강물에 휩쓸리지 마세요. 연어 떼처럼 거슬러 올라가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꼭 성공 안 하셔도 돼요. God has not called you to be successful. God has called you to be faithful. 여러분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곧 천국에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인생을 살게 해서 다 불타버릴 보물이나 쌓으라고 이 땅에 내보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 대학 선배께서 LA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오셨나 봐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제 설교를 몇편 들으셨나 봐요. 김 목사님, 내가 승마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말이 뛰는 대로 같이 움직여 주는 거래요. 그러면 승마를 잘할 수 있대요.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갈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가고 있는데 너도 같이 뛰어라. 너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곧 부러진다. 그런 거죠. 그래도 저는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 퇴색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고 올곧게 그 길을 가세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거예요. 그때 아예 포기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때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떠올리시면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